지난 시간 1차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실패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웃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70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죽게 되었고, 다윗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자였던 웃사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붙잡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동기와 중심에 대한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스프라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흙이 묻으면 더러워지는 것일까? 어떠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으면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비를 받아들이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한다. 그에 반해서 자기 힘과 능력에 집중하며 교만한 마음을 지닌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순종의 죄악이 이 땅의 더러움보다 더 더러울까?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흙 먼지를 묻으면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그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이 아닐까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보다 국가적인 행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집중했던 웃사의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사는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실무적인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떤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행했다, 이행하지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웃사의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2차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오베데돔이라는 그 이름 뜻은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블레셋 지역의 다섯 방백의 한 도시였던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드에 속한 사람, 즉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어떤 도시 가운데 가드라는 그 지명에 불리는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에서는 이와 평행 본문인 역대기 말씀에서는 오베데돔을 고핫 자손의 레위인 고라의 후손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오베데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주심의 주체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궁극적으로 후손에 대한 복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3개월 동안에 그의 집에 물질적인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 잉태의 축복이 있었고 3개월은 또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볼 때 이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무자했던 이 가정에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궤의 운반 시도가 1차 시기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였던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당시 정황으로서는 이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강제적으로 운반하다가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모든 도시마다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도시의 우상들을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아온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궤를 다시 다윗이 옮기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웃사가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 거예요. 이걸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발걸음을 떼었는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쉽게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떠한 재앙이 내릴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스톱하며 어딘가에 하나님의 궤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궤를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만한 사람이 또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베데돔의 자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동기를 떠나서 그 결과 오베데돔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웃사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오베데돔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조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어땠는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인생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3개월간 머무르게 된 레위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가정과 나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확한 이 기회가 이 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신정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차, 2차 하나님의 궤를 위한 운반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사의 사건이 하나님의 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즉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사람이 잘못 다뤘던 문제라는 것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자세와 방향성의 문제로 인해서 약이 되었던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사와 오베데돔의 이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에 내려진 축복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획 전반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소가 끌었던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다윗은 레위인들이 처음 여섯 걸음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필 여섯 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걸음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몇 걸음을 행하여도 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걸음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또 두 번째로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인간의 최선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숫자 6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후에 원문에 의하면 제사를 드린 주체로 다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라고 기록되고 있고 이후에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화목제와 이 제사들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하는 그 집내 역할들을 왕이 대신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제사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메시아로 예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 드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스토리를 다윗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임을 지닌 메시아의 예표로서 마땅히 삼중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주장하려는 것이죠. 신학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에 의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비약의 말씀인 것이죠. 후에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정 제도 하에서 제사장직의 역할들을 왕이 감당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된 하나님의 성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본문의 표현을 그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명령하는 명령권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기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왕복을 벗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비천하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에봇을 입었던 것이죠.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함으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춤추다는 단어가 이 카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은 뛰면서 빙빙 도는 춤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온몸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빙빙 도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셔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서 굉장히 흥에 겨워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그의 진심과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맨살이 드러나 보이는지 아닌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미갈은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경멸의 대상으로 보고 그가 왕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 날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여 드디어 예비된 성막에 이것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신정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특별한 음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불릴 때 뭐라고 불렸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축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꼭 문제는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있죠. 16절에서도 20절에도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사무엘서의 저자가 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하겠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전에 와서 미갈이 다윗에게 취한 태도가 다윗을 적대했던 사울왕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반복되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더욱더 신랄하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었던 표현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으면서 보통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오늘, 미갈이 이야기하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날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날로 미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채통머리가 없게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일을 한 날로 더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행위가 적절치 않았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에 왕이 나선 것 자체가 왕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며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자리와 다윗의 체면과 그의 아내였던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자체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체면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가득 찼던 그 인물이 바로 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자체를 과소평가했고 그날의 이 행사를 기쁘게 환호하는 다윗의 행동 역시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갈이 표현하였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이 표현은 뭡니까? 아, 왕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반의법이죠. 그렇죠? 영화롭다는 단어는요. 부모를 공경하다.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겁다라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동이 무겁지 않고 대단히 가볍다라고 미갈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6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칼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영화롭게 하다의 반대입니다.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천하게 보이고 더 가볍게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미갈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삶으로 또 체험으로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으로 미갈은 다윗에 대해서 방탕하고 염치 없는 자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정신 나간 자들 중 하나가 자기 몸을 계속 드러냈다라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방탕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라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라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라가가 바로 이 레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미갈은 남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라가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6장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두 인물군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했던 오벳에돔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인물군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웃사와 미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던 웃사는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며 남편 다윗을 멸시했던 미갈은 다윗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평생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오베데돔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지 오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결정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네 사람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